엔비디아가 그러고 인수한 의미를 이제 설명을 드릴 때 구글과 오픈 AI의 대결 구도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는 오픈 AI 진영에서 GPT 5.1을 내고 드롭 5가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LLM 모델로 제미나이에 대항을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수가 나와버렸어요. 어허. 하드웨어적으로 엔비디아가 추론에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도 우리 아직 굳건하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번 인수를 통해서 제미나이에 어떻게 보면 구글의 콜드게임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게임이 다시 동점타를 치면서 재가동이 되는 것 같아요. 경쟁 구도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AI 경쟁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연수로와 함께하는 2026년 마지막이네요.
네. 마지막,
마지막 주에
네.
함께 하겠습니다. 그 오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주에는 이제 시장이 조금 흐름이 이제는 AI 산업 내에서도 그렇고 시장 전반적으로도 네. 그렇고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전환으로
들어봤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전환되는 건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시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마지막 5거래일이랑 이제 새해 첫 2거래일 이 7일을 합쳐서 산타랠리 기간이라고 부르거든요. 미국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산타랠리가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그 구간에 진입을 했고 그 이름에 걸맞게 수익률도 괜찮았습니다. S&P 500이랑 나스닥 둘 다 조금 상승을 했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확산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보면 여기 이게 이제 신고가에서 신저가를 뺀 개수의 비율을 나타낸 거고, 이게 이제 시장의 상승폭,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퍼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냐라는 건데, 이게 10월부터 쭉 줄었다가 둘 다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러면서 이제 Fear and Greed가 드디어 그리드로 네, 9월 이후에 처음으로 그리드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
확산이 진행이 되고 있다.
S&P 거고. 기준으로는 신고가 기록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차트를 몇 가지 뽑아봤는데, 이게 이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차트라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게 초록색 바가 이제 전체 시장 상승 중에서 EPS 그로스, 그러니까 이익 성장이 만들어낸 상승분이고요.
네.
그리고 회색 바가 멀티플 확장, 그러니까 이익 성장 말고 이제 시장의 관심도가 올라가서 상승한 분인데, 2023년부터 우리가 AI 혁명이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후로 보시면 이 이익 상승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올라오고 있어요.
아하.
올해 같은 경우에 거의 80%가 이익 상승에 의해서 견인이 됐고요. 이건 이제 2023년이랑 완전 다른 모습이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면서 같이 올라가는 거지 그냥 막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적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고, AI가 원래는 꿈이었다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기를 시장이 점점 더 많이 바라고 있다는 거고, 내년도가 되면 이런 트렌드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이 수익성을 증명하는 업체들로만 더 많이 쏠리게 되는 그런 장세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시밀러 웹이라고 하는 웹사이트 트래픽을 추적하는 사이트에서 공개한 데이터인데, 12월 5일 기준이에요. 이 투데이라고 하는 게. 근데 요 이 LLM들의 트래픽을 나타낸 점유율, 트래픽 점유율 변화를 나타낸 표인데, 보시면 이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는 게
빨간색이 네, 커지네.
빨간색이 커지는데 이 빨간색이 제미나이.
아, 예.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네, 제미나이. 맞습니다. 제미나이가 11월 중순에 3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거의 한 보름 정도 변화가 여기에 반영이 돼 있는 건데, 되게 이제 제미나이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챗GPT, 오픈 AI 챗GPT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네요.
이런 추세가 사실은 제미나이 3 플래시가 나온 게 12월 초중순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1월 뭐 초중순쯤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때도 한 번 더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연율 기준으로 4.3%로 발표가 됐어요. 이게 이제 컨센서스가 3.2% 정도였던 것 같은데
엄청 서프라이즈였죠.
네, 엄청난 서프라이즈였어요. 사실은 이거를 예상할 수가 없었던 게 AI라고 하는 게 되게 큰 변수로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경제 성장에.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이거를 보고 얘기를 했던 게 12에서 18개월 안에 두 자릿수, 그리고 5년 안에 세 자릿수 성장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이게 진짜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보이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미국 GDP를 그냥 명목으로 쭉 나타낸 그래프인데, 보시면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곡선이 점점 더 가팔라지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뭐 이때 진행이 됐던 산업혁명, 전기혁명, 인터넷혁명 이런 것들이 층층이 쌓이면서 점점 더 그 성장 속도가 가팔라졌던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AI라고 하는 게 더해지면서 이렇게 될 걸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 일론 머스크는.
그러니까요.
원래는 이 구간에서는 어쨌든 인간의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노동력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로 이렇게 상승이 일어났다면 어느 순간부터 그 노동력보다 훨씬 더 큰 부가가치 상승이 기술에 의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이 부분이 이제 AI 시대로 들어가면서 훨씬 더 커지면서 경제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의미로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특이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GDP를 보면 GDP 성장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 뭐 2%? 1%?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더블 그렇죠. 디짓 그러면 10% 이상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1년에서 1년 반 사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가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말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맞아요.
어떻게 일어날지 그 일이 가능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2월 18개월이니까
1년 반 안에 이런 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미국의 GDP가 30조 달러여가지고 전 세계 GDP의 뭐 3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일 큰 애가 제일 많이 성장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아 이것도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차트는 이 정도로 소개를 드리고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중요한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이 그록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만든 XAI의 그록 K의 그록이랑은 다르죠. 근데 그록 Q입니다. 이거는 그록을 인수했던 일이었는데 이게 저는 그 엔비디아의 동점 적시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의미에 네네.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뉴스 자체를 보면 이 엔비디아가 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뉴스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이 그록이라는 회사의 기술, 추론 기술에 대해서 비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인력들을 대거 채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20빌리언 달러, 한화로 거의 28조 원을 지급을 한다고 했어요.
네.
엔비디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딜입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의 딜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록이 도대체 무슨 회사인데? 라는 걸 먼저 보면 그록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 조나단 로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만든 회사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그 구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구글의 심장부에서부터 만들어진 회사였는데 이 사람이 구글에는 그런 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20% 룰이라는 건데 본인 업무 시간의 20%를 개인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대요. 근데 그 프로젝트에서 시작을 했던 게 이 TPU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이 TPU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다가 이게 본인 생각하기에 뭔가 이 길이 맞다라는 확신이 드니까 이 사람이 나와서 그록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버렸던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CPU도 그렇고 GPU도 그렇고 프로세서들이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연산을 할 때 메모리에 저장돼 있는 걸 불러와서 연산을 한 다음에 다시 메모리에 갖다 놓는 그런 구조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연산 장치가 멈춰서 기다려야 되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병목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메모리 장벽이라는 병목이 생긴다는 건데 이거를 이제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이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시간 요청에 반응하기 위해서 이걸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아이디어였어요. 처음. 이 사람이 꿈꾸던 세상은 이제 하드웨어가 그러니까 메모리의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구조가 소프트웨어의 발목을 잡지 않는 세상이었어요. 이거를 꿈꾸고 나가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록이라는 회사를. 그래서 그록은 창업하자마자 처음에 칩을 만들 때 바로 시작을 했던 게 범용성부터 버렸어요. 원래 GPU는 범용성에서 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칩이거든요. 근데 이 범용성을 바로 포기해버리고 이 대신에 연산 속도와 예측 가능성에 몰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초당 500토큰 이상의 속도를 구현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당시에 H100 GPU 대비 10배 이상 빠른 속도를 구현을 했어요. 이미. 그래서 이 그록으로 이제 질문을 LLM을 구현한 거를 질문 입력을 해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답변이 나오거든요. 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LLM들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그록이라는 회사가 만든 그 LPU라고 하는 칩 때문에 만들어진 현상인데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2023년 8월에 이미 2.8빌리언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유니콘을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다음에 2월, 올해 2월에 이제 아람코 디지털에서부터 이제 1.5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데이터 센터 계약을 받았어요, 이미. 그래서 이런 대규모 수주도 받았고, 이거를 바탕으로 2025년 9월에 6.9빌리언 규모의 시리즈 E 펀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의 10조 원 가까이 되는 회사였던 거예요, 그록이라는 회사는. 이 회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게 이제 GPU랑 비교를 해놓은 건데, 이 그림만 보면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그로게 칩에는 복잡한 제어로직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GPU에는 제어로직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건데 그걸 아예 빼버렸어요. 그래서 GPU에서는 그런 제어로직을 통해서 하드웨어가 직접 유연하게 뭔가 변수를 대응하는 방식이었다면 그로게 LPU에서는 하드웨어를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되게 굉장히 좀
추상적이네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도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이제 회로고 그리고 이 도로에 차량이 다니는데 차량은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로에서 데이터가 움직이는 게 결국에는 프로세서인데 이거를 이 기존 GPU에서는 신호등들이 다 제어를 해줘요. 그래서 교차로가 있으면 이쪽 신호를 켜가지고 이쪽 차들이 지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끈 다음에 저쪽 차들이 지나가게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 신호등이 좌지우지 하는데 이 신호등이 말하자면 GPU에 있는 제어 로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LPU에서는 신호등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 설계자가 있어요. 이 컴파일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이 설계자가 모든 도로의 로직들을 다 설계를 해놔요, 미리. 그래서 A 차량은 이쪽을 29분 0.5초에 지나가고 그리고 B 차량은 이쪽을 29분 1초에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엄청 미세한 단위로 모든 이 차량 통행을 다 설계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신호등이 아예 필요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모든 차량이 기존 계획대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신호등을 뽑아도 이 사람, 그러니까 교통설계자, 컴파일러 덕분에 전혀 교통체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이 그리고 하드웨어 의사결정이 필요 없이 모든 연산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GPU에서는 어쨌든 하드웨어 딴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더 극단적으로 하드웨어에서 별일이 없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으로 뭔가를 데이터를 움직이고 하는 거를 더 최적화하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 이 병목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예 접근을 좀 다르게 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이제 스케줄러, 그러니까 이 신호등들을 다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력도 훨씬 적게 들죠.
그러네요.
그리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 데이터가 이동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GPU랑 LPU 사이에 그 속도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 전력 효율성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을 빼버리고 이 사람한테 다 몰빵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온전히 연산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엔비디아는 이 방식을 계속 수십 년 동안 고수를 해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로직을 짤 수 있는 GPU를 만들 수 있는지에 몰빵을 해오던 회사였기 때문에 이 기존의 이 하드웨어적 유연성,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직접 이렇게 신호등을 깜빡깜빡하면서 유연성을 가져가는 전략이랑은 완전히 반대의 길을 이 그룹으로 왔던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말하자면 제가 요거를 붙여넣은 이유가 기존에 GPU가 하던 일은 뇌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뇌가 열심히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입력이 있으면 그거를 생각한 다음에 출력을 했던 거였다면 이 LPU, 그로기 하는 일은 이 척수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거에 손을 댔을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손을 떼잖아요. 이건 뇌를 거치는 게 아니라 척수를 거쳐서 무조건 반사로 나오는 건데 이 LPU가 하는 일이 딱 요거예요.
그런 느낌이네요. 훨씬 더 빠르지만 그 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굳이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계산만 딱 해서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을 인수함으로써 엔비디아는 원래 있던 뇌에 더해서 척수를 달았다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습에서는 이런 것들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해야 됐기 때문에 그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변수들을 다 유연하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 유연성이 중요했지만 추론에서는 속도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도 때문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완벽하고 처리할 수 있는 LPU가 엄청나게 엔비디아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엔비디아는 2026년에 베라루빈이라고 하는 차세대 AI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에다가 이제 그록의 DNA를 이식할 계획이에요.
벌써요? 2026년 내년인데.
맞습니다. 뭐 뉴스 기사들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이런 방향이 유력할 것 같아요. GPU 내부에 쿠다 코어,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가 하던 그 쿠다 코어랑 그룹 스타일의 LPU 코어를 같이 탑재를 해서 쿠다 코어가 메인인 상태에서 추론을 할 때는 LPU 코어를 사용하는 그런 약간 병용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 같아요.
와, 그럼 훨씬 더 강력해지겠네요.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추론을 할 때도 저비용 그리고 고속으로 유저들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엔비디아의 칩으로.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만 사면 학습도 해결되고 추론도 해결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GPU랑 LPU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대뇌고 이게 뭐 그 척수라고 했을 네네. 때 척수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죠.
맞아요. 척수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대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척수까지 가져오면 이게 훨씬 더 강력해지는 거라서
그렇죠.
뭐 척수가 뭐 대뇌를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척수만 있다고 해서 대뇌가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이제 이런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큰 규모의 딜을 한 이유가 아, 이해가 좀 됩니다.
그렇죠. 네. 그 안 그래도 그거를 딱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아. 네. 제가 이제 설명을 이 엔비디아가 그러고 인수한 의미를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네네.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항상 최근에 위클리를 말씀드릴 때 그 구글과 엔비디아의 어떤 아니면 오픈 AI의 대결 그렇죠. 구도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는 오픈 AI 진영에서 GPT 5.1을 내고 그리고 내년에 뭐 그록 5가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LLM 모델로 이제 제미나이에 대항을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지도 못했던 수가 나와버렸어요.
어허.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추론에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도 우리 아직 굳건하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번 인수를 통해서. 그래서 제미나이 어떻게 보면 그 구글의 콜드 게임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게임이 다시 동점타를 치면서 재가동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경쟁 구도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좀 AI 경쟁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
계속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거의 끝난 게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20빌리언 밸류에이션의 의미인데 20빌리언이라고 하는 금액이 사실은 되게 좀 적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되게 천문학적인 규모긴 하거든요.
아하.
28조 원이라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28조 원이라는 금액인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딜이에요.
어허.
그래서 그 정도로 엔비디아가 엄청난 확신을 갖고 결국에는 베팅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그룹이 좋은 회사라면 이렇게 두 가지 의문을 들 수가 있어요. 그룹은 왜 회사를 매각했을까? 첫째로.
그렇죠.
그리고 둘째로 그렇게 좋은 회사면 엔비디아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야 이 회사를 인수했을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 들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답을 드리면 첫 번째로 그룹이 좋은 회사라면 왜 매각했을까에 대한 의문을 해소를 해보면 그룹이 사실은 최근 상황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룹은 기본적으로 이 LPU라고 하는 거는 TSMC 같은 이제 파운드리가 만들어주는 형식인데 TSMC는 아시다시피 지금 엔비디아, 뭐
꽉 차 있죠.
네, 아마존 다 꽉 차 있잖아요. 그 해파가 그러다 보니까 그룹은 어쩔 수 없이 삼성 파운드리로 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에 줄을 서놨는데 삼성 파운드리가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수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당시에 수율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그룹이 LPU를 만들고자 해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이 원래 2025년 7월에 투자자들한테 2025년 매출 목표를 원래 줬던 2빌리언 달러에서 500밀리언 달러로 거의 4분의 1 토막을 냈어요.
그러네요. 네,
엄청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 칩이 안 나오다 보니까 삼성 파운드리에서 사우디 아람코 디지털이 맺었던 이 1.5빌리언짜리 계약도 납품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아람코 디지털에서도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랑 AMD의 칩을 갖다 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룹한테 대안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TSMC로 파운드리를 지금이라도 변경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재설계를 해서 1, 2년을 더 버티거나 아니면 회사를 매각하거나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도 할 수가 없었던 게 TSMC 캐파가 없었어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이미 거의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가 들어갈 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회사를 매각하는 거였을 거예요. 그러게 입장에서도.
아, 내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다 만들어놨는데 만들어줄 데가 없었구나.
맞아요. 그거를 뽑을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결국에는 매각하는 방식밖에 없었을 거고.
그러면은 뭐 엔비디아 큰형님이 야 TSMC 이거 만들 때 요것도 같이 넣어서 만들어라 할 수도 있는
맞아요.
네. 그러면은 네. 금방 해결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에 인수됨으로써 이제 TSMC의 파운드리를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거죠.
그러기 진짜 무대에서 이제 뛸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그럼 왜 이제야 샀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룹이. 그룹은 설립 초기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론에 몰빵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2024년까지 AI 하드웨어 시장의 화두는 그냥 학습밖에 없었어요. 학습 시장이 전체 AI 지출의 90%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래서 10%에 해당하는 그 니치 마켓에서도 엄청 니치한 사업자였던 거예요. 그룹은.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쟤네 뭐야? 쟤네 뭐 저런 애들도 있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냥 넘겼던 겁니다. 그동안은 엔비디아한테 그룹의 필요성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죠. 이 딜로이트에서 내년도에 그 AI 추론 컴퓨팅 시장이 전체 AI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도 50%가 넘어갈 거라 예상을 해요, 내년도에. 네. 이렇게 된 이유가 결국에는 AI 업체들한테 수익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졌기 때문이거든요. 수익성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는 LLM만 파는 게 아니라 AI 에이전트를 바탕으로 한 AI 서비스를 내야 되고 그 AI 서비스는 기존의 챗봇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챗봇은 답변이 우리가 1, 2초 늦는다고 해도 막 불편해서 이거 구독 취소해야지 막 이러진 않아요. 근데 AI 에이전트가 되면 실시간 통역, 뭐 로봇 체어, 금융거래 이런 데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 지연은 1, 2초 지연은 말도 안 되고 100밀리 세컨드 지연되는 것도 아마 엄청 치명적일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속도라고 하는 게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더 큰 모델을 만드는가의 시대를 지나서 누가 더 빠르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더 비용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고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더했던 게 제미나이 3의 출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엔비디아도 이 추론 영역을 가볍게 봤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초에 엔비디아가 에이직 사업부를 실제로 설립을 했었습니다. 네네. 대만에다가. 네.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 에이직 사업부를 설립하는 게 그렇게 달가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지금 GPM이 70, 80%인데 브로드컴 GPM이 50, 60%거든요. 거기다가 AI GPM 더 낮다고 했죠. 지난 공개 실적 발표 때.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본인이 잘하던 그 GPM, 높은 GPM을 가지던 그 GPU를 버리고 이 GPM이 낮은 에이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재살 깎아먹기였던 거예요. 이 에이직 사업부에 진출을 했던 게. 그래서 막 고민이 많았을 텐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그록을 인수해서 그냥 GPU에다가 LPU를 꽂아 넣어가지고 이거를 통째로 판매할 수 있게 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여전히 추론 시장에서도 계속 GPU를 팔 수 있게 되는 환경이 펼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은 마진을 훼손시키지 않은 상태로도 추론 시대에서도 AI 사이클의 주도권을 엔비디아가 계속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요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 20빌리언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규모를 쓰면서 그록을 빠르게 인수해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록의 인수 방식을 보면 비독점 라이선스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외신들은 acquire, 그러니까 인수 acquire이랑 이제 발음은 똑같지만 이 hire를 사용을 해가지고 인력을 배운다.
그래서 acquiring 이런 거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저 친구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네. 제 친구만 빼오기가 어려우니까 회사 그냥 통째로 사버리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비독점이지만 인력을 배움으로써 이거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회사가 사실상 자기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식의 인수 방법을 썼던 게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이미 한번 인수 전 좌초를 겪어봤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하. 엔비디아는 2020년에
독점 이슈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ARM이라고 하는 영국의 칩 회사를 40빌리언에 인수를 해오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실패했죠. 이거. 그래서 이 이후에 빅테크 업체들이 인수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약간 스마트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그 좀 영감을 얻어가지고 엔비디아가 이번에 이런 인수 방식을 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독점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냥 어차피 얘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다 먹어버리면
맞아요.
어차피 그런 거죠. 네,
네. 사실 요거를 구체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는 하드웨어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길을 수십 년 동안 왔어요. 그리고 그록은 소프트웨어 주도 전략을 지난 10년 동안 펼쳐왔던 회사입니다. 정반대의 길을 오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여기서 이 방식을 버리고 일로 가기 위해서 R&D 투자를 하면 무조건 20빌리언보다 더 큰 금액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요거를 그냥 통째로 가져옴으로써 이 20빌리언 달러라고 하는 되게 싼 가격에 사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20빌리언 규모의 M&A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되게 효율적인 투자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록 인수가 사실은 몇 가지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처음에 딱 봤을 때. 특히 이제 HBM과 구글 이 두 가지 요소에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오해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진실은 뭔지를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HBM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지금 HBM이 엄청 큰 화두가 되고 있죠. 모든 GPU, 뭐 TPU, 모든 AI 칩에다가 HBM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필수 요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임원이 와서
맞아요.
HBM 못 들어갔다고 잘렸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나.
맞아요.
하이닉스 직원이 싫은데요? 이랬냐고. 와, 이거 진짜 많이 컸네가 아니고 이제는 어우 제발요 막 이런 분위기로 바뀐 거예요.
슈퍼 을이 되고 있습니다.
슈퍼 을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LPU라고 하는 거는 사실 HBM을 쓰지 않는 AI칩이에요. 네, 모든 처리 과정을 이 컴파일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설계자가 설계를 한 다음에 그냥 깔려 있는 대로 바로 하드웨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HBM을 빼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대신에 SRAM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속도가 빠른 메모리 반도체를 써요.
네네.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 만약에 그러면 엔비디아의 주도로 추론 시장이 커져버리게 되면 LPU가 많이 쓰일 거니까 그러면 HBM은 안 쓰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HBM의 성장은 이제 끝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항상 이게 그렇대? 그러면 다 끝났네 이러는데
맞아요.
사실 이제 비중이나 이런 걸 딱 따져봐야 돼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학습이랑 추론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학습에서 보면 학습에서는 SRAM을 쓸 수가 없어요. 아까 대표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척수랑 뇌가 있다고 했을 때 척수만 가지고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학습이 안 되죠.
네, 특히나 대뇌가 해야 되는 학습의 역할은 척수만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SRAM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훨씬 더 적어요. 그래서 이 SRAM은 속도에 몰빵을 했기 때문에 용량 대비 면적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기가바이트당 비용이 SRAM의 HBM의 100배 이상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거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는 지금 보시면 20MB고 이건 40GB잖아요.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를 저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속도를 높여서 빠르게 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칩이지 뭔가 이걸 여기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그걸 불러오고 다시 저장을 하고 이런 과정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용량의 메모리가 어쨌든 학습에서는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절대로 HBM을 SRAM이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HBM은 학습에서 여전히 매우 중요한 칩으로 쓰일 거예요.
그럼 뭐 아까 뭐 척수 비유를 해주셨는데 척수만 있어서 반사신경만 있는 사람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 무시 못하는
맞아요.
거지.
네.
그렇죠? 아 뜨거워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맞습니다.
못하는 거죠.
그리고 추론으로 가보면 추론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봐야 되는데 네. 추론은 크게 두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프리필이라고 하는 이 사용자가 뭔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AI 모델에 입력을 하고 그걸 이해하는 과정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GPT에다가 데이터를 넣으면 그거 읽는데 시간 좀 걸리는 거죠.
맞아요, 그냥? 맞아요. 그리고 디코드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걸 이해를 해서 막 처리를 해가지고 결과물을 내야 돼요. 근데 결과물을 내는 과정을 이 디코드라고 하는데 네. 이 디코드에서 결국에는 속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고속으로 답변을 생성을 해야 돼요. 근데 프리필이라고 하는 단계에서는 여전히 병렬 연산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를 이해하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GPU가 필요해요. 그래서 GPU가 LPU를 탑재한 그 AI 팩토리를 쓰더라도 GPU가 여전히 이 프리필이라고 하는 단계에서는 핵심적인 영향을 발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GPU가 이렇게 막 연산을 하고 해가지고 이 키밸류 캐시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요. 그러면 요거를 요게 이제 굉장히 약간 작게 압축한 그런 데이터 뭉치인데 이거를 APU가 이어받아서 이거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속도를 극단적으로 높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디코드 과정에서 LPU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 GPU가 원래는 이 두 가지 다 담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HBM이 여기서도 쓰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LPU가 잠식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학습 시장에 이어서 이제 추론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장 곡선 자체가 지수함수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서 여기서 살짝의 영역을 HBM이 잃는다고 해서 뭔가 이제 HBM이 끝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은 지금 너무 초기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걱정하기에는 너무 지금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추론에서도.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습에서는 여전히 HBM이 중요합니다. 추론에서는 살짝 잠식당하는 그런 영역이 있지만 이제 추론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기 때문에 그거를 걱정할 때는 아니라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HBM이 끝났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에는 그냥 아직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음으로 이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구글을 열심히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룹 인수하고 나서 구글 끝난 거냐?
아 구글이 또 끝났어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는 게 이 내러티브가 너무 구글의 정면 공격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내러티브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음흠.
왜냐하면 이 조나단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제가 구글의 심장부에서 왔다고 했는데 이 사람 X 계정을 가보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크리에이터 오브 TPU. TPU를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하. 사실입니다. TPU를 처음에 설계한 사람이에요. 이 조나단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록을 인수하면서 이 조나단 로스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갔기 때문에 그러면 TPU의 핵심 경쟁력을 이제는 엔비디아가 복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구글은 이제 약간 애매해진 포지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게요.
그 이유는 지금 제미나이3가 만들어내고 있는 엄청난 퍼포먼스의 근거는 결국에는 이 7세대 TPU인 아이언우드라고 하는 구글의 자체 칩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네, 일곱 번째.
네, 맞아요. 그래서 이 TPU라고 하는 게 구글한테 지금은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가 됐기 때문에 이 TPU의 경쟁력을 엔비디아가 가져갔기 때문에 구글은 끝났지 않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조나단 로스가 만든 TPU랑 지금 구글의 핵심 경쟁력이 되는 TPU는 완전히 다른 칩입니다. 사실 이 조나단 로스가 만든 칩은 TPU 버전 1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만들고 이 사람의 회사를 나갔거든요. 근데 이 TPU 버전 1이 지향하던 바는 추론만 가능한 칩이었어요. 그래서 TPU를 만들 때 범용성 완전히 버리고 그냥 연산만 하는 칩을 만들면 압도적으로 효율적일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 TPU 버전 1은 추론에 몰빵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막 만들다 보니까 아 이거 구글 안에서는 못하겠는 거예요. 구글은 뭔가 AI 서비스 범용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학습에도 쓸 수 있고 추론에도 쓸 수 있고 그런 칩을 만들고 싶은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거는 아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추론만 가능하면 돼 이런 거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사를 나와서 그룹을 차려서 이 칩을 실제로 만든 거예요. LPU라고 하는 추론만 가능한 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글은 이 조나단 로스가 나간 뒤에 2016년, 17년 이때부터 TPU 버전 2를 만들 때부터 학습을 할 수 있는 칩을 만들면서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HBM을 붙인 거예요. 복잡도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버전이 거듭 발전을 해오면서 지금 TPU 버전 7은 조나단 로스가 처음에 구상했던 칩이랑 완전히 다른 칩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구글 엔지니어들이 갈고 닦은 결과물이 결국에는 TPU 버전 7 아이언우드고 이거는 흔히 생각하는 그 조나단 로스가 만든 제일 첫 번째 태초의 TPU랑은 완전히 다른 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록은 결국에는 TPU의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TPU가 가려다가 포기했던 극단적 효율의 길을 끝까지 간 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록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지금의 TPU의 경쟁력을 가져간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큰 오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엔스로픽도 그렇고 그리고 메타도 그렇고 TPU를 막 쓰겠다고 하고 있죠. 그 정도로 이제 TPU가 AI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조나단 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ASIC, 그러니까 AI에 특화된 칩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거는 맞지만 지금 성과는 구글의 TPU의 경쟁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씨를 뿌려놓은 건 맞지만 그 이제 꽃을 피운 건 구글에 있는 직원들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TPU가 TPU도 많이 컸고 조나단 로스도 많이 큰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진짜 게임을 하라고 만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TPU가 이제 가고자 하는 포지셔닝은 GPU랑 LPU 사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 두 가지 모드를 잘해보겠다는 게 TPU고 엔비디아는 원래 GPU, 학습에 특화된 이 GPU라고 하는 거를 엄청 잘해보려고 하다가 이거를 추론에서 이게 약간 딸린다는 생각이 드니까 LPU를 인수를 해가지고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이제 TPU에 대응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누가 이길지 알 수가 없는 거네요.
맞아요. 정말. 누가 이길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에는 제가 지난 수주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GPU, 엔비디아가 내세운 이 GPU 불기에 대항하기 위한 TPU의 위상은 여전히 견고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쟁은 당연히 구글이 이긴다고 할 수도 없고 지금 당장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긴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이 두 회사가 그리고 두 진영이 계속 끊임없이 싸우면서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GPU가 압도적으로 이제 큰 시장이어가지고 TPU는 이제 구글에서만 사용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이제 크게 안 안는데 어쨌든 굴기가 있었고 그 굴기를 대항하기 위해서 아예 싹을 자르기 위해서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가 그록을 인수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싸움 아직 안 끝났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록 인수의 진짜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오픈 AI가 그 제미나이 3 나오고 나서 코드 레드 발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엔비디아가 그록을 인수한 게 사실은 엔비디아가 코드 레드를 발동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해요. 엔비디아는 학습의 시대에서 왕이었습니다. 엔비디아를 이길 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추론의 시대로 넘어간다는 막 내러티브가 계속 형성이 됐죠. 지난 1년 동안. 그런데 이 엔비디아가 LPU라고 하는 그 추론에 특화된 칩을 갖고 있는 그룹을 인수했던 거는 사실상 이 학습 시대에서 왕좌를 지켰던 엔비디아가 직접 이제는 추론의 시대가 왔습니다. 라는 거를 알렸다는 그런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공격을 받았거든요. AGI 부상을 하는데 추론 시대에서 GPU로 너네 되겠냐 이런 공격을 받았었는데 실제로도 그런 추론 시대에서 GPU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음을 엔비디아가 저는 인정을 한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럼으로써 이제 본인한테 약점이 될 수 있는 거를 바로 인수를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루빈이라고 하는 새로운 AI 팩토리에서 완전히 달라진 그 엔비디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마저 이제는 추론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을 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본격적으로 AI 추론의 시대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구글이 제미나이3를 내면서 뭔가 계속해서 구글이 이기고 그래서 AI 경쟁이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막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구글이 막 이제 콜드게임으로 간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록이라고 하는 데타를 투입을 해가지고 동점 적시타를 쳐버린 거예요. 오픈 AI 진영이.
네.
그래서 이제 이 AI 군비 경쟁은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원래는 한 진영의 승리로 끝나버리면 더 이상 다른 진영에서 투자를 안 하면서 AI 캐펙스 사이클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그록이라고 하는 되게 똘똘한 데타가 투입이 되면서 새롭게 이 AI 캐펙스 경쟁이 뭔가 아예 다른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장이 이제 2026년부터 추론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벌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이 추론 시장으로 진입을 하면서 아마도 시장은 새로운 잣대를 들이밀 겁니다. 그게 뭐 수익성이 될 수도 있고 비용 효율성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전과는 다른 그런 새로운 잣대들을 증명해낼 수 있는 기업들이 2026년에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 모든 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은 AI 사이클 아직 안 끝났다는 겁니다.
안 끝났다.
네, 2026년에도 계속 진행이 될 거다. 라는 결론으로 이번 주 위클리는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위클리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결국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죠. AI 안 끝났다. 아직도 멀었다. 어떻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GDP가 10%씩 성장하는 세상이 1년 안에 올 수도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랑도 연결되는 거 아닌가.
정말 그렇죠.
AI가 얼마나 더 성장하길래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내년을 기대해 보시라.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쇼미더 연수로 올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2026년에도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